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 이름이 거룩히 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먼저 가장 1번 강구가 이 내용일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우선순위와 주 예수님께서 보시는 기도의 우선순위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필요를 채우는 것을 우선합니다.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필요가 있구나. 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왜 우리가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엔딩 크레딧 제작 관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영화를 다 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큰 흥미가 없어요. 근데 제작자들, 제작에 관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엔딩 크레딧을 아주 오랫동안 자기 이름이 나올 때까지 두려워지게 쳐다본다고 해요. 하나님께 이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당면한 필요가 가장 중요하지만,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을 때 주님을 사로잡고 있는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표현,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우리에게도 어색한 표현이고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표현은 이상하게 들려요. NIV나 보통 영어 번역본에는 Hallowed be your name 그렇게 되어 있고, King James Version 같은 경우에는 Hallowed be thy name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국 크리스천들에게, 뉴질랜드 크리스천들에게 물어보면은 이것이 마치 소매가 긴 옷을 입은 사제가 일반인이 알지 못하는 그런 라틴어로 엄숙하게 기도하는 종교적인 냄새가 확 풍기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킨대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에는 다가오지 않는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제1번으로 우선하여 이것을 말씀했을까?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이 의미를 보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국 어떤 번역본에는 그렇게 여김을 받도록 하옵소서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수동태로 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주님 이름이 그렇게 여김 취급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뜻이에요. 어떤 의미인가? 이미 구별된 존재이신 거룩하신 주님의 위상이 원래대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잘못된, 왜곡된 무엇이, 불명예가 벗어지고 명예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강구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선하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큰 왜곡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진행되어 왔을까요?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상이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십자군 전쟁을 생각해 봐요.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한, 이슬람 교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십자군 마크를 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격해 오면서 마을을 약탈하고 부녀자를 능욕하고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그 사건이, 십자군 운동이, 그 피해를 당한, 죽임을 당한, 가옥이 약탈당한 그 사람들, 그 후손들이 바라보는 십자가 표시와 그 십자가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남아있을까? 그들에게 선교사님들이 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것이 과연 복된 소식으로 들리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불명예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강구예요.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양한 일러스트레이션을 사용하여 우리 마음에 이것은 분명히 회복되어야 돼요. 이것은 1차적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 뭔가 미션 같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름은 어떤 존재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Personality. Person. 그 인격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됨됨이를 나타냅니다. 그 사전적인 정의로는 다른 것과 구별짓기 위하여 사물이나 단체에 붙이는 일컬음이에요. 다른 것과 구별하여 표시하는 무엇입니다. 이제 한국에 보면 이름 때문에 개명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한국 통계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이름 바꾼 사람이 85만 명이나 된대요. 대부분 이름 때문에 놀림 받는 걸 싫어서 이렇게 이제 바꾼 사람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이름 가운데 마징가, 손가락, 그리고 박비듬. 박비듬 형제, 저 피아노를 좀 옮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자랑 이런 것도 있다. 남달리. 이런 어렸을 때부터 계속 놀림을 계속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반면에 강호순이나 아니면 유영철 같은 연쇄 살인마가 사용했던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잔혹한 이미지와 자기의 이름이 연상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고 복잡하지만 개명 신청을 한다라고 해요. 왜 그럴까? 엮이는 것이 싫기 때문에, 오해받는 것이 싫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신뢰할 만한, 가장 신뢰할 만한, 가장 존중되어야 할 인격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하는 이런 표현을 들을 때 그 말을 하는 존재를 지으신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 가운데 셋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 이 망령되이 뜻은 함부로 사용하는 것. 그 이름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이 일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5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어떤 내용을 주장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하는 말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신뢰를 더하기 위해서 지금 거짓된 예언을 백성들에게 안겨주는데 이 자체로는 믿을 것 같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붙여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예언하노라. 그러면은 신빙성, 신뢰감이 붙으니까 그 행위를 하고 또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짓 예언에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이 사용되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심정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개인의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선교 사역할 때인데 잠시 한국에 방문했어요. 몇 차례 만난 인연이 있는 어떤 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지은 책이 있어서 직접 자신의 이름을 사인해서 저한테 두 권을 줬어요. 집에 와서 그 책을 첫 장을 펼쳤더니 제 이름이 강창호인데 강창우 목사님께 드립니다. 아, 이분이 내 이름을 잘못 알고 계셨구나. 그렇게 화가 난 것이 아니지만 뭔가 찝찝한 그런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실수가 많고 불완전한 존재인데도 내 이름 한자가 잘못 표기되는 것에 불편을 느낍니다. 우리는 내가 하지 않은 말, 그렇게 행하지 않는 행동, 그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불의하게 왜곡되어서 소문이 퍼질 때, 그것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참기 힘든 분노를 느끼게 되죠. 자,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역사상,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마귀가 한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랬다라고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의 무지와 죄악이 만들어낸 부작용이 있어요. 담배를 많이 피우면 그래서 배암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무지와 잘못된 습관이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폐암이 걸렸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네, 하나님이 비난받습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신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눈을 감기 시작하고 왜곡하기 시작하고 그 십자가 보혈을 조롱합니다. 이때 창조주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일까? 오늘 이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를 원합니다. 왜곡된 것이 녹아내리기 원합니다라는 간구예요. 하나님의 억울한 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들 벗겨지기를 원해요. 우리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그랬기 때문에 이 기도를 너의 삶 기도 순서 가운데 가장 우선하여 이렇게 입을 열도록 하라.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 정치사 가운데 이 표현 들어본 적 있나요? 인혁당 사건.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사법 살인 사건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박정희 정권 때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서 유신 반대 성향을 가진 8명의 인물을 간첩으로 혐의를 덮어씌워서 기소를 하고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 선고한 18시간 내에 그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게 1975년에 일어났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사법 법학자회에서 이 사건을 알고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8일을 사법사상 암흥의 날로 그들이 스위스에서 선포를 할 정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10살짜리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살짜리 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덟 사람의 그 가족들이요. 10년이 지납니다. 억울함이 풀리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이것에 대해서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즉 간첩들의 자식들. 32년이 지났을 때 2007년 1월 23일 사행된 이 관련자 8인에 대한 무죄 선고가 비로소 됩니다. 그리고 그해 2007년 8월 21일에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낸 배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국가가 총 637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얻어냅니다. 억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사실이 아니었는데 무고였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실현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6천년 동안 우리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사실들, 비진리들, 하나님 아버지의 억울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인할 수 없는 창조들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할 때, 이것이 부인될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그것이 공격적으로 말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달에 골든 글러브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크리션 베일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 수상을 하면서 자기가 작품을 하는 동안 영감, 인스피레이션을 제공한 사탄에게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물론 그가 한 말 가운데는 크리션 배우들이 시상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패러디적인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그가 가지고 있는 배우로서의 위상과 무게를 생각할 때 그것이 아무리 가볍게 말해도 그 자리에서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그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에 2018년 12월 초, 지금 몇 달 안 됐죠.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자필 편지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US 달러로 290만 불, 한국 돈으로 32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편지 조그만 한 장이에요. 이 편지는 그가 죽기 1년 전 1954년 75세 때 에릭 그트긴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불신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나에게 하나님이란 단어는 인간의 나약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자 그 산물이다. 성경은 신성하지만 원시적 전설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 아무리 정교한 해석을 붙인다 해도 내 생각을 바꿀 수 없다. 그에게 명석한 두뇌를 주셔서 천재 과학자라는 말을 듣게 하신 바로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이 계시하신 말씀을 부인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할까요? 왜 이것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한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그만큼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상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왜 이들 천사들에게 희락을 갖다주는 사건이 될까? 왜 그럴까? 하나님을 섬기는 천상의 존재들인 하늘에 있는 영적인 이 존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실상을. 근데 지상을 쳐다봅니다. 그들이 너무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과 초월적인 그분의 권능에 대한 것들이 너무도 많이 무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파괴적인 표현들, 그분을 저주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상에도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한 영혼이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생각을 돌이킵니다. 이게 회개라는 의미예요. 그랬을 때 천사들 마음 가운데 잔치하듯이 희락이 확 감싼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내용, 아버지의 인격과 명성이 사람들 사이에 올바로 인식되고 존중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품과 능력, 사람들 마음에 왜곡됨 없이 소개되고 알려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두고 기도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열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표를 발행해서 자기 이름으로 수표책을 발행해서 많이 은행에서 또 그것을 캐시화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발행된 수표책을 가지고 이제 얼마 금액을 적어서 그들에게 줍니다. 이 조그만 이 페이퍼 하나가 2,000불을 쓰면 2,000불의 값어치를 가지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은 캐시와 현금화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그런 그 수표를 받아서 이침불 적힌 그 수표를 이제 현금화하기 위해서 은행에 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은행 직원이 그럽니다. 잔고가 없는데요. 수표를 발행한 그 사람이 지금 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나에게 남용을 한 거예요. 내가 그 은행 직원 앞에서 갑자기 부끄럼을 느끼면서, 아 그래요? 말을 더듬고 이렇게 나오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수표를 믿고 가져갔던 그 사람은 수표를 발행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신뢰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수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발행된 수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 가운데, 경험 세계 가운데 잔고가 없을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실행되겠나?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에 있어서, 기대에 있어서 얼마나 이 수준이 낮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외웠던 야고보서 1장 5절도요.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이 수표는 보증수표이다. 확실하다. 어떻게 그분의 지혜가 내 가운데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야고보서 1장 5절은 내 생애를 많은 문제와 고통에서 구원할 수 있는 강력한 약속이다 라고 하는 이 신뢰가 충만한 가운데 사용할 때 나에게 주는 분복이 적지 않거든요.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캐나다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영화 제작자이면서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하고 참 재능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34년 전에 대단한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터미네이터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 뒤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선보이면서 와라는 표현을 관객들에게 이끌어냅니다. 그때로부터 12년이 지나서 아바타라는 영화를 관객들에게 선보이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독창적인 그런 세계관과 놀라운 시각 효과 때문에 저는 이 영화 몇 차례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만드는 것은 뭔가 작품이구나. 네, 이 사람이 2019년 2월 이번 주에 새로운 영화의 제작자로 뭔가를 소개해요. 제가 영화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아직 광고 섭외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이 영화에 대해서 신문기사에 이렇게 썼습니다. 약 10년마다 혁신적인 영화를 선보이며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 제임스 카메론이 2019년 2월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간다.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손대면은 절대 B급 내용 없는 영화 아니라는 거. 신뢰를, 기대감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실한 신뢰가 있는가?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에 대한 신뢰, 그가 만들어내는 작품에 대한 기대감, 과연 인간 감독, 영화 제작자의 비기지 못하는 그런 열등한 존재일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그렇게 기음 받으시기 원합니다. 열망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마땅히 회복되어야 대한 그 신뢰감에 대한 그 열망을 담고 주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주십시오. 주님에게 진실인 바로 그 내용,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진실하게 다가가 주시고 진면목이 바로 소개되기를 원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인류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아버지께서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왜곡을 중지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하는 그 지식이 착하게 소개되고 수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투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어떤 신체 이상을 느끼거나 할 때마다 드물지만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토록 있는 힘을 다하여서 의학계의 석학들이 무리를 맞대고 수백 년간 연구해온 인체에 대한 축적된 그런 지식이 있을 텐데 왜 감기약이 먹는 사람이나 안 먹는 사람이나 똑같은 시일이 걸려서 나을까? 암에 대한 연구가 이토록 하늘을 찌르듯이 지식이 축적되고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 확실한 100% 어떤 그 말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것 같습니다. 확률은 한 75% 정도입니다. 왜 이런 수준의 말밖에 못하는 걸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의학자, 의학과 관련된 이 메디컬 영역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요. 다 모여서 사실은 1,200년간 더 연구한다 할지라도 사람에 대한 연구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의 전국 그 초등학교 수가 한 6천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초등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아이 한 사람씩 뽑으면은 그게 한 6천 명이 되겠죠. 그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이 아이들이 전교 1등이니까 6천 명을 모아놓으면은 대단하겠죠. 그 아이들이 풀 수 있는 수학이 있을 거예요. 6천 명이 모였으니까. 그런데 하버드대 수학 교수가 내는 그 문제를 이 아이들은 100년이 지나도 못 푼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분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레미야 32장 27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거듭하여 내게 학습하고 기억하게 하고 또 암송하고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인정, 신뢰, 그분의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영혼이 반응하는 것이 너무도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의 영혼을. 시편 139편 13절 의학적인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신체적인 연약을 느끼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과 투병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지으신 분과 지어진 것을 보고 아 이것은 이렇게 지어졌네. 이게 텍스처는 이러네. 아 이것은 이렇게 움직이네. 라고 관찰하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런 창조주로서 우리의 몸의 보존자로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하느님으로서 인정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러하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심을 온 인류가 알도록 열망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시편 34편 한 구절을 잠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게 하시는 것은 어떤 모양을 띠는가? 시편 34편 먼저 3절 봐주십시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가?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이것이 영어로는 magnify, magnifying glass 하면은 확대경이잖아요. 확대경을 가지고 조그만 그 개미 같은 것을 보면 크게 그 다리의 움직임이라든지 그게 잘 보이지 않습니까? 확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고 뭔가 덮여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에요. 확대해서 자세히 봄으로써 덮여있는 무언가를. 나이가 들면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나무 벽에 튀어난 못을 팔인 줄 알고 이게 탁 쳤답니다. 탁 그만하면서 아프니까 아 이놈이 팔이가 아니라 벌이 됐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잘 안 보이니까 오해하여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그 어떤 미션이랄까요?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발굴하여 내가 제대로 대접해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니 오해 없이 자세히 보는 눈이 없이 주님을 왜곡하기 쉬우니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여전히 여러분 시편 34편 펴놓고 계실 텐데요. 거기에 다윗은 어떤 식으로 주님을 확대해서 그 이름을 높였느냐 하면 바로 이어서 4절에 보시면 자기 경험이 하나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이게 어떻게 주님을 확대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가? 이것이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는 방식이에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간구해도 응답 없던데?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곤고라는 말은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 힘듦이 미래적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 걸리는 어떤 그게 며칠이든지 몇 주든지 그러한 시간의 경과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 곤고한 자가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런데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소리를 높였더니 기도를 들으셨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은 기도 안 들으시던데 주님께서는 대부분의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던데 다윗은 아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자 나의 기도는 들으셨다. 나의 간구에 응답하셨다.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순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왜곡된 잘못 정리된 사람들의 비진리에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에 대한 왜곡이 풀려지는 그래서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이 되었을까 이러한 크고 작은 주님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실을 고백할 때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불명예스럽게 취급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형편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명예 회복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운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만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아버지의 이름이 크게 다른 방식으로 소개됩니다. 어둠 대신에 빛 가운데 사는 만큼 저 부끄러운 어떤 간증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요. 작년이죠. 마타카나에 있는 어떤 이제 곳에 우리 교회 몇몇 분들과 함께 이제 한나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 중간 지점에 휴식 취하기 위해서 주차했는데 스물 가게 들어가자마자 마누카쿨 있는 그 외에 시식하는 데 있잖아요. 그것을 나무 스푼으로 이렇게 집어 먹었어요. 근데 순식간에 같이 갔던 이제 멤버분들이 그쪽에만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터에 있던 그 키위 예시군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한 사람이 한 번만 그 하고 하라고. 한 속으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 이 사람들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이지. 이런 손님들이 하루에 한 10번 정도 오면은 만옥과 꿀리게 한 통이 없어지겠지. 그러면은 이들에게 이문을 남기는 생계와 관련된 무엇인데, 아이고, 참 미안하다. 그래서 무례를 행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빨리 중국인처럼 보이게 하면서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표해요. 하나님을 드러내요.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손해보는 선택을 하는 것을 연습하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선을 행하는 만큼 그분의 이름이 다르게 선전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선을 행하는 만큼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선전된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과일 가게 주인들의 고민이 뭐냐 하면 상한 음식 처리하는 거예요. 상한 과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사람들에게는 뭐 다른 업종에서도 다 이 고민은 있을 거예요. 아까운데, 한 번 더 사용하기도 그렇고 아까운데 어떻게 하시? 하여튼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과일 가게 주인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 가게 주인을 두고 꽤 오랫동안 기도하던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상한 부분이 있는 과일을 너가 사라. 그래서 이분이 그 가게 갈 때마다 보통은 뭐 이렇게 과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인들은 상한 것 사게 하려고 상한 부분이 있는 것은 뒤쪽으로 하고 앞에 좋은 그 색깔이 좋은 부분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객들은 그것을 돌려서 젖히고 좋은 것만 사간단 말이에요. 영업이 끝나는 그 저녁 시간에 보면은 안 좋은 것들만 이렇게 수북이 쌓이게 되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그 가게 들을 때마다 안 좋은 것들만 사가서 주인이 저거 아닌데라고 하는 것을 가득 가지고 와서 계산대 오곤오곤 하는 거예요.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되었을 때 묻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자신에게 은혜로 다가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나가듯이 말만 합니다. 전도를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옛날 언제 저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만 이야기해요. 교회 가자. 예수 믿으라. 그 말 안 해요. 거기까지만. 그리고 그 가게에 계속 그렇게 방문을 합니다. 몇 주가 더 지났을 때 또 묻습니다. 지난번에 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시작되어서 그 과일 가게 주인이 우리 주님을 진실로 알게 되었다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선전하는 사람들이고 그분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사들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까? 조그만 손해를 보면 됩니다. 주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내가 조그만 손상 입으면 됩니다. 금전적인 조금의 손해 감수하면 됩니다. 세 번째,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누구누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이 세 부류의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지 않는 영혼 구원 기도 대상을 향해서요. 그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는 예수를 믿지만 아직 주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거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지만 삶 가운데 육적인 성향이 많이 드러나고 주님에 대한 오해가 여전히 많은 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비진리와 오해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정말 깊이 알아서 그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수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 수표가 잔고가 없을 거야라고 하는 불신적인, 불신앙적인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깊은 지식 가운데 나의 발걸음을 세워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오해 없이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해 도와주십시오. 그러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슬교 이후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오늘 설교 내용이 담고 있는 진리 하나하나를 상기하는 가운데 기도에 그리고 은행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